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2019년엔 큰 변화는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없었다고 봐야 될까요?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건강하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교회가 지금까지도 있었고 갈보리 사랑 침례 교회가 그래도 몇 년간 이 뭐 역사 가운데 존재했었다는 당연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많은 곳에선 교회는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 중 우리 교회가 2019년 12월 마지막 주까지도 존재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성경과 이러한 것들을 지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곳에 온 지 1년 반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찾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겪고 왔어요.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아닌 것들은 버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도 많은 종류가 있고 그 중에 가장 권위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키시는 성경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캐나다 밴쿠버로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쪽 저쪽을 가면서 고민하다가 단 한 군데 한인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뭐 제가 영어를 잘한다면야 뭐 캐나디언 교회로 가면 됐겠지만 영어가 아직 어눌한지라 저는 제 모국어인 한국으로 한국어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같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곳을 만나게 돼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린다. 얼마 되진 않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저희 가정은 얼마나 무인도 같은 삶을 살았을까? 편안하게 연락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또 제 믿음의 교제를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제 옆에 있음에 저는 2019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 1년 이상 함께하면서 너무나도 한 분 한 분들이 편해졌습니다. 오래 안 것처럼. 근데 정작 1년 조금 넘게 만난 시간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제 부족함과 제 아픔과 힘듦을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됐음에 감사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2019년이 흘러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저보다 다 연배가 많으시기 때문에 또 연배가 많으신 분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됐네. 뭐 부끄럽지만 저도 나이는 먹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에 전 새롭게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귀엽죠? 없던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아내가 흰머리를 뽑아주는 때가 됐습니다. 물론 아직 젊지만 오늘은 이 넥타이도 한번 제가 매봤습니다. 이게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산 넥타이입니다. 약 한 15년 정도 된 넥타이. 첫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샀던 넥타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시간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언제까지 여러분들을 만날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볼수 있는 이 시간. 그거는 나이와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사건, 사고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또 볼지는 기약이 없는 거잖아요. 건강히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또 다음 주에 만날 것이고 주중에 만날 것이지만 다양한 사건 속에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 해가 마지막이 된다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19년 저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잘 살았는가? 솔직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관계이기 때문에 잘못 살았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가정, 저의 생활, 캐나다에서의 어떤 봄부터 겨울까지 지낸 이첫 번째 해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생각하지 않은 제가 아니었던가, 저는 생각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새로운 2020년이 저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 해에는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가 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말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를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갑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신약교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규례만 주셨습니다. 주의 만찬과 침례. 크리스마스를 지키라는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일이나 예수님이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영화를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습니다.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때, 어느 시간,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셨더라면 우리에겐 아무 의미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할 길이 없어요. 구약 전체가 나타내고 있는 사건 하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해 죽으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주는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킨다고 해서 나쁜 것이냐?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좋은 사건이기 때문에. 지킨다 할지라도 바로 알고 지키고, 안 지킨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의 유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경적으로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고대 이교도들이 행했던 태양신을 숭배했던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의미만 바꾸고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들어오고 또 한국 교회의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문화들을 한국 땅에 심어주신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국가적으로 공휴일이 된 것도 한국이에요.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는 12월 25일이 국가 공휴일이 아니에요. 거기는 크리스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기독교 가운데 세워진 대한민국이라서 쉬는 것도 있고요. 여하튼 성경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안 지키고는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뭐 지나가는 말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에이, 성경에 뭐 지키라고 말은 돼 있지 않지만 내 생일 누가 안 지켜주고 지나가면 서운하더만. 응? 내 생일인데 아무도 생일 축하한단 말안 해주고 넘어가면은 얼마나 서운한데. 근데요, 하나님을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십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5장에는요, 계보가 나와요. 그러면 그 계보에 누가 몇 년을 살고 누구를 낳고 자녀는 이러하더라 하고서 그 나이가 정확하게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해서 쭉 나와요. 창세기 9장 뭐 노아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노아 600년 몇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요,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고 그 정확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노아야, 언제 동안 배를 만들어라. 노아야, 40일 동안 비가 올 거야. 노아야, 언제 뭐 아라랏산에 배가 멈출 거야. 언제 다 하나님께서요, 그 날짜를 기록하시면서 자세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항목을 보면 아주 꼼꼼하시고요, 아주 디테일하세요. 출애굽기에도 헌물 드릴 때에는 언제 어떻게 드려라, 뭐 분향제단, 노제단, 제사장의 의복 만드는 방법, 재질, 12가지 보석, 뭐 다양한 이것은 이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하고 길이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안식일법 다양한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읽으라고는 하진 않죠. 헷갈리고 알지도 못하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번제헌물, 화목제헌물 또는 부자일 경우에 너가 좀 중산층이야? 너 가난해? 그럴 때마다 그럼 너는 이런 헌물을 가지고 와. 너 가난해? 너희들은 곡물을 가지고 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날, 그것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탄생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기념했어요. 크리스마스는 교회의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그의 죽으심과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진정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믿음은 날과 달과 절기에 의해 예수님의 탄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께서 피로 이루신 대신 속죄 사역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도, 오셨다는 사실도 너무나도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오신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에게는 참 유익이 있습니다. 왜? 지혜로움을 제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알지 못한 저의 지적 수준을 벗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건 저보다 먼저 살았던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셨고 이분들은 제가 겪었던 그 힘듦을 이미 겪고 이겨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돼요. 그리고 그 지혜로서 지혜롭게 헤쳐나갈 용기가 생깁니다. 또 하나, 그 어려움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죽어서 끝이 나건 그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건 이 세상 진리는 끝이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저는 소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런 배경 속에 오셨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유대교의 결혼 문화를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바로 결혼을 하고 뭐 부부가 돼서 합방을 하게 되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는 첫 번째 정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 둘이 남자와 여자가 정혼 관계를 맺으면 바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혼 관계를 맺어 합법적인 부부가 됐으나 같이 합방은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정혼 관계를 맺고 나서 신랑은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년에서 2년 한동안에 지참금을 준비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다시 아내와 함께할 그날을 기다리며 1년 이내 이 기간이죠. 이 정혼 기간.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관계, 그러나 함께 서로 방을 쓰지 못하는 관계. 이러한 관계 속에 어느 날 요셉이 소식을 들었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뭐 이거는 뭐 파혼감이죠. 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으므로 그녀 마리아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기로 마음먹었으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율법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지자면 마리아는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한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 마리아를 보내버리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요셉이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남자로 사고 친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 마리아를 선택하여 사용하신 것이니 너는 이러한 것을 놀라지 말라. 근데 꿈으로 들었으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것 6개월 전에 동일한 일이 있게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침례자 요한의 탄생이 6개월 전에 이러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있었거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나이가 연로하고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가 침례자 요한이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자다. 라고 6개월 전에 동일하게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계획하시는구나 라고 마리아와 요셉은 알게 된 거죠. 21절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보다 죽으심이 저에게는, 저희 인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시고 이 세상이 기독교화 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기독교의 바탕에서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오바마 정권 때 이렇게 했었죠. 약 10여 년간 오바마 정권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그래서 오바마가 나와서 하는 말이 해피 홀리데이 라고 인사를 했었죠.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오자마자 했던 말이 뭐예요? 다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합시다 라고 해서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좋아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 성경 이야기, 기독교의 문화를 자꾸 빼려고 합니다. 22절에 이제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십니다. 구약 속에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가득한데 그것이 이제 성취하려 하십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이러한 주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듣고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행동했다는 거죠. 이것은요 많은 사람이 오해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요셉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저 아이가 너의 아이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신 예수님이 잉태된 거야 라고 알려줬어요. 하지만 이건 누가 아는 거예요? 믿음의 소수의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어? 요셉과 마리아 정혼관계인데 왜 임신했지? 정혼관계인데 왜 임신을 해서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왜 율법을 어기는 거지? 왜 우리 전통을 어기는 거지? 라고 남들의 손가락질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리아 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내가 지금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정혼관계 속에서 아이 임신시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뭐 지금이야 뭐 혼전순결에 대해서 너무나도 좀 타락돼서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그걸 쉽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만 하더라도 옛날에 혼전순결, 그러니까 결혼 전 임신은 부끄러운 일이었잖아요. 우리의 상식선에서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고요. 이 당시에도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배경 속에서도 요셉은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잉태될 때까지 그 믿음의 길을 함께 했다는 거죠. 25절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나이라. 결국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 요셉은 마리아를 지켜주는 멋진 남자 믿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마리아의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님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 거룩한 어머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형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누이들 못해도 6명 이상의 형제들이 있다는 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인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30세가 되던 때에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 세상에 알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이 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성취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에 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피 흘리며 십자가 지시고 홀로 외로이 3년간 교육했던 제자들도 떠나고 베드로도 무서워서 도망가고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서워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있을 때 그 집에 나타나서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때 제자들은 진정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숨 걸고 죽기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모두 순교당하는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에게 명령하시니라. 명령이었기에 그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5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때부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모든 분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6절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언제에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나이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지키라는 그것을 우리는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역,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저도 오래전부터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암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 전반부에 반성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저는 열심히 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저는 부족했던 제가 아닌가 싶은 거죠. 다시 한번 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위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2020년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됐더라. 결국 흰옷 입은 두 남자 천사가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려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 이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2020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갖고 있는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고, 직장 동료와의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고, 나의 질병이 좀 깨끗이 나아졌으면 좋겠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의 꿈과 비전보다 앞서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